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드디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어떤 한 구절, 한 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열 가지의 과정을 통한,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어떤 한 구절이 모든 그 내용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 사건의 순서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은 저희가 신학교 입학할 때 성경고사에서 외워야 될 단골 기출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래서 맨 처음이 이제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것부터 해서 뭐 파리, 개구리, 이 이렇게 순서대로 보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떠한 재앙이 내렸는가? 어떠한 것이 내었는가? 개구리가 의미하는 것, 어떤 뭐 피가 의미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재앙이 왜 열 가지가 내렸으며 왜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보신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은 이 서론, 본론, 결론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죠. 처음 이 재앙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는데 후태여 왜 재앙을 열 가지나 내리셔서 이렇게 일을 오래 끄셨나? 한 방에 바로랑 애굽 나쁜 놈들을 죽이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잡고 순간이동을 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이동하면 되는데 왜 굳이 어렵고 힘들고 서로 피차 구창코 괴롭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나?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의문이 들다 보면은 이런 의문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될 거 왜 애굽에 가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냥 계속 가나안에 머물게 하시지 왜 구태여 요셉 때에 이르러 도로 빼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서로 하나님도 귀찮고 우리 이스라엘들은 고생하고 애굽과 바로는 중간에 괜히 끼어서 억울하게 악역을 하게 만드는, 왜 굳이 이를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번거롭게 하실까? 라는 의문이 되실 겁니다. 그런 의문은 잠깐 우리 감춰두고 사건의 경과를 봅시다. 오늘 저희 본문은 8장이지만 재앙은 7장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출애굽기 7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을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변됐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의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며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밀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은 온 땅에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유스사들도 자기들의 유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자, 먼저 첫 재앙이 일었을 때 상황을 다시 살펴봅시다. 처음에 일단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죠. 아주아주 디테일합니다. 언제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라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어 있는데 바로는 꿈쩍도 안 합니다. 바로는 자기의 요술사들이 똑같은 강을 피로 바꾸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자기 궁 안에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뒤에 나온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강이 피로 바뀌어서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들의 왕된 바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읽으신 8장입니다. 자, 8장 16절에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에 이제 이런 재앙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니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이 오르니 유술사들로 자기 유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렸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이 생긴지라. 유술사가 바로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제 바로의 유술사들도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이적을 흉내내어 고치시나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바로에게 직언합니다. 아, 이거는 여호와의 힘이다 라는 뜻은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정도의 힘입니다. 그런 강력함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제 뜻을 돌이키사 항복하시죠 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열 가지 재앙이 어떤 결론을 향해 가느냐? 다음 장입니다.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제는 너의 백성뿐만 아니라 너의 신하, 너 자신에게도 이 재앙이 미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고 하려 하였음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설명이 나오죠. 왜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너를 단번에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너가 그 열 가지 재앙을 받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너로 통하여 내가 세상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패어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래 그대로 두었더라. 드디어 애굽 사람 중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말을 따른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물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와 우박이 섞여 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찾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시문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은 거로 상하지 아니었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모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사건의 경과로 해서 바꿔지는 변화, 그 발전 과정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모세는 처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안 가려고 그랬죠. 하나님, 제발 보낼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했던 자입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바로가 처음에 말을 듣지 않자 백성들이 모세를 닥달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겪자 이제 지금 9장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왕 당신의 말을 듣고 재앙을 그치게 하겠지만 이제 나는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으니까요. 그가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따르는 자가 되었음이 이 9장에 나와있죠. 또 하나 이 9장에서 눈여겨보여야 하실 것은 바로의 고백입니다. 우박 재앙이 닥치자 애굽 전역에 바로와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박이 치자 바로가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범죄했다. 나와 내 백성, 나와 나에게 속한 것들이 악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세상이 하나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심판을 받아 스스로가 자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이 세상을 대표하는 내가 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잡고 속칭 좁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렇게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 앞에 바로가 무기력하고 지금 자신은 대항할 수 없으니까 쫄아서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본인이 악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지금 약간은 허위, 거짓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러면 만약에 입장이 달랐다면, 다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렇다면 바로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정당한 재판관 노릇을, 정당한 심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찾든 찾지 않으시든 저는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절 요한복음 19장에는 그 유명한 이제 심판대 앞에선 그리스도에 관련된 증언이 나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영원할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재판관인데 빌라도가 사실 재판 그 자백을 합니다. 지금 피고석에 있는 예수는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으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지르러 이르되 십자복에 못 박으소서 십자복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복에 못 박으라. 나는 거기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나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들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 상황과 반대가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자 성육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권력 앞에 철저히 무기력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서 있죠. 죄가 없는 상태로요.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앞에 모든 권력을 받게 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신 이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의 총독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니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냐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로마는 법치국가입니다. 로마에는 여러 가지 다신 종교가 존재하지만 로마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가치를 둔 건 법입니다.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도 그 지역의 특성도 인정하고 그 지역의 종교도 인정합니다. 종교재판도 인정하고 종교재판을 거행할 그 성직자들의 권한도 인정합니다. 다만 로마는 로마법이 정한 한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로마법에 의거해서 살인,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총독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죽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죽으면 로마의 법을 저촉하게 되니까 총독한테 데려온 겁니다. 재판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들이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죄 없는 죄인을 가져다 어떤 결과를 만들었나요? 죽이죠. 출애굽 때 하나님의 재판에 선 세상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대 앞에 서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고 재판을 하는 세상도 본인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열 가지 재앙이나 주셨을까요? 왜 긴 시간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빼내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일방적인 행위로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자세하고도 깊숙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대접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큼 위하시는 거니까요. 아무런 상의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의로우니 너는 무조건 믿고 저놈은 나쁜 놈이니 무조건 저놈은 미워해라 식으로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긴 시간과 역사라는 무대에서 우리에게 찬찬히 그리고 자세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과 달리 너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환난을 나는 외면하지 않고 너희를 괴롭히는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재앙 한 가지쯤으로 넘어갈 생각 마라. 아주 박살내서 가루를 낸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감정적이십니다. 바로는 냉정하죠. 세상은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하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그러니까 마지막 더 이상 궁지에 몰려 어찌할 바가 없는 순간에도 세상은 그 순간에 거짓을 드러내죠.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 핍박, 거짓. 그거에 대비되어 하나님이 지금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대언자 노릇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모든 걸 지시해 줘야 했던 사람이 이제 모든 걸 이해하고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그냥 두 팔을 벌림으로 재앙이 그치게 합니다. 이런 나쁜 건방진 놈 감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팔 벌리는 걸로 재앙을 멈추게 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바로는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는 걸 이해한 하나님의 사람의 팔벌림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란 제가 최근에 제가 저작권을 획득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자란 구원을 받았으나 오늘도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처하신 이 현실의 괴로움,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가 아직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 주어진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실지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것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비록 재앙 한 가지만 딱 하고 구원이 이루어져서 바로 평화라고 안락한 자리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보여주셨듯이 지금 당장 내일 구원이 이루지 않을지라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루하루 더 이해하고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 보내고 있구나가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화창하고 좋은 날에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된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나 우리가 아는 그 유일한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고 내일 하루도 우리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셔서 택정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땀과 위로와 노력과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택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심으로 우리를 1분 1초도 허투리 보내지 않으시고 열심히 지키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이 세상 아가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을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